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시민들을 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시죠?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베에 기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께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일 우리처럼 거짓말 좀 하시고 좀 죄도 짓고 도둑질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당신도 죄 지었잖아요. 뭐 우리만 가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말 너무하시네. 아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전혀 다른 것은 하나님은 진리시고 빛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디에도 어둠이나 거짓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들이 종종 사람이 살다가 참 좋은 사람 같이 교류를 하다가 보면 참 좋은데 이분이 나를 속였다 그런 생각이 한번 들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내 마음에서 무너지는 게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 믿으려고 할 때 내 마음에 그 사람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좋은 분이라 해도 거짓말쟁이라 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앙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19살 됐을 때 나는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내가 그냥 막 대충 살아 그런 게 아무리 진실하게 산다고 해도 내 자신이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나를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내 마음이 진실하고 사실이라면 마음을 잡혀지지만 내 마음이 자주 변하고 거짓되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살면 인생을 망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정직히 살아보려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안 하려고 하고 마음을 먹고 결심해 보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서 나를 믿는 마음을 버려버렸어요. 난 나쁜 놈이야. 난 더러워. 난 악해. 나는 거짓돼. 그 나로 내가 산다는 게 얼마나 내가 거짓되고 악한 걸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나를 못 믿는 마음이 커지면 커지는 것만큼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곁으로 내 마음이 막 흘러가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참 좋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러 오셨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냐면 두 가지였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죄를 지어 죄를 많이 범했다고 생각을 했어. 그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조건은 내 안에 내가 저지른 크고 적은 많은 죄악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더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나는 아무리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내가 마지막 내가 결정을 내릴 게 뭐였냐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내 생각을 믿어야 하느냐 내가 지시되어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느냐 그게 저에게 너무 쉬웠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믿어 나는 정말 그래 그 나는 진짜 난 더러운 인간인데 악한 인간, 거짓된 인간인데 나를 못 믿으니까 나는 거짓된 인간인데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다고 하셨고 거룩하다고 정결하게 대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아무 일한 것이 없이 내 제가 정말 눈처럼 희게 씻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요. 요즘은 자동차 공장 자동차를 너무너무 잘 만듭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자동차 만들었을 때 보통 자동차가 뭐 10만, 20만, 30만, 50만 이렇게까지 타는데 옛날 그 당시 한국의 도로도 나쁘고 여러 가지 운전 환경도 나쁘고 또 시간도 오래 가고 그래서 자동차는 한 10만 킬로 정도 달려가면 엔진이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 피스톤이 세고 실린더가 늘어나서. 그래서 엔진을 볼링이 한다고 하는데 그 실린더가 피스톤 막 작용하면 늘어나서 그거는 실린더가 막 피스톤이 왕복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엔진이 열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보통 자동차는 순행식으로 물이 돌아가면서 자동차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데 내가 자동차 가운데 셀을 어떤 셀을 써야 하냐면은 전도가 잘 된 열 전달이 잘 되는 셀을 실린더에 써야 돼요. 근데 열이 전달이 잘 되는 금이나 구리 같은 열이 전달이 잘 되지만은 그 너무 부드러워서 피스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이 현재 지구의 셀을 다스리는 기술이 제일 좋아요.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니폰도 칼을 만들기 위해서 셀을 다스리는 기술을 연마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셀을 그 이제 그 칼을 만들 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요. 자민도 죄송합니다만 그 칼을 만든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에서 여자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를 보면 절대 안 돼. 여자를 봤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야 돼. 그래 깊은 산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으면서 아무 인기척을 그만 절대로 여자를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이제 뭐냐면 여자가 나쁘고 더러운 그런 게 아니고 여자를 보고 나면 남자가 마음이 흔들린대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정상적인 과정으로 칼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은 그 니폰도 셀 칼을 만들면서 셀에 대한 막 그게 너무너무 발달이 됐어요. 원래 이제 탄광에서 그 저 광산에서 철을 뽑아낼 때는 일반 쇠인데 그 쇠를 이제 그냥 쓰면 아무자게도 못 써요. 그 이제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전도자를 기를 때 선교학생을 모집해요. 선교학생들을 모집한 그 선교학생들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들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도 버려야 하고 자기 자랑도 버려야 하고 그런 과정을 하면서 셀을 연마해 사람을 연마해 가는데 이제 우리 저 본부에서 전도자를 그렇게 연마해 가고 이제 사람들 마음을 바꿔 가는데 그 전도자들이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가면 정확하게 복음 전도에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쇠로 가지고 칼을 만든다 여자를 보고 나면 마음이 흔들려요. 여자를 만나고 싶고 야 그래 흔들리면서 다시 시작해요. 그때부터 새가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전도자도 자기가 뭘 좀 안다 잘한다 그러면 마음이 순수치 않고 깨를 부릴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전도자로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기 수단을 부리고 깨를 세상 밤은 수단 부릴 게 좋은데 그래 다시 이제 여자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자매님 오늘 내가 편하게 집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매님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로 여자를 보면 안 돼요. 그래 쇠를 다루는 거예요. 아,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쇠를 길들이냐 하면은 쇠를 막 그 용광로에 놓고 팍 그렇게 달구어 가지고 그가 아주 찬물에 팍 집어넣어요. 그 쇠가 정신이 들어요. 이해가십니까? 그 쇠가 여물어져요. 여물어지는데 그런 과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일본 말로 물약기라 하는데 물에다가 이제 그 구워가지고 물에 담그는 물약기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쇠를 그렇게 달궈가지고 기름에다 푹 집어넣어요. 그 쇠가 물에 집어넣었을 때하고 기름에 집어넣었을 때 달라요. 그 쇠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 좋은 쇠는 낫이나 칼이나 그런 거 숫돌에 딱 갈면은 하루 종일 갈아도 숫돌물이 깨끗해요. 그냥 쇠가 나쁜 거는 낫이나 칼과 숫돌에 갈면은 금방 쇠가 따라서 숫돌물이 시커매져요. 그건 나쁜 쇠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물약기 한번 하고 기름약기 한번 하고 물약기 할 때 쇠가 어떻게 변하고 기름약기 했을 때 쇠가 어떻게 변하고 그걸 일본 사람은 정확하게 배워서 그걸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줘요. 지금도 일본 사람 독일 사람만 그 세대 그래 칼이 독일 칼이 제일 좋고 일본 칼이 제일 좋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그래 딱 칼을 만들어 놓으면 칼 하나 만들 한 얼마 1년 정도 걸려요. 칼이 신검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 신검은 어떻게 하면 이제 어디 밤에 잘 때 자리에 자고 칼을 딱 놓으면은 자기를 죽이려면 칼이 푹 떨어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들은 이야기니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만은 칼이 푹 떨어요. 자다 깜짝 깨내가지고 깨내서 칼을 딱 잡으면 달 그림자, 문에 그림자가 비치는 게 적들이 나타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칼만 들고 칼이 가서까지 뭐 목을 쳐줘요. 그냥. 그런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검이라는 거예요. 신검. 하여튼 일본 사람들을 쇠를 다스리는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그걸 연구해도 일본의 그것만은 못 따라가요. 아직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피스톤 같은 그 실린더 같은 쇠는 어떤 쇠는 그냥 쇠가 아니고 단단하기는 하지만 열 전도가 아주 잘 되는 쇠 이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보통 자동차가 10만 킬로 정도 들어 넘어가면 이게 실린더가 따라가지고 그 혼합해서 세고 그래가 자동차 힘이 없고 오르막으로도 빌빌 하는데. 요즘은 엔진 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엔진은 거의 한 100만 킬로까지 타도 별 문제 우리나라 차들도 거의 뭐 100만 킬로 가까이 타도 문제 없을 만큼 도로도 좋아졌고 기름도 좋아 쇠도 좋아서 엔진이 좋아요. 그래서 엔진 걱정 안 하고 사도 돼요. 근데 특히 현대에서 만든 엔진은 아주 그 기술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값을 싸게 좋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벤처에서나 일본 현대 엔진을 사다 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기술이나 지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기에 따라 거짓말하고 변화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사람 사람 사이에도 신용을 못 얻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서 이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내가 볼 때는 38년 된 병자가 다리가 다 말라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병이 낫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따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돼? 아니야, 난 못 걸어가.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마음 안에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 싸움을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그래,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이야. 저분 생각하고 나 같은 인간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 저분이 예를 들어 내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게 맞아 하고 예수님 편으로 내 마음을 기울일 때 그 상태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를 믿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형상이냐면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나는 죄가 많고 도둑질도 알고 거짓말도 많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 나를 깨끗하다고 했어. 거룩하다고 했어. 아니 나는 죄가 있는데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한 번은 제가 어떤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은 낙태를 많이 시켜줬대요. 이 부인은 여자들이 낙태를 시켜줘서 임신한 지 1개월부터 9개월까지 다 큰 아이까지 낙태를 이 여자가 산파였는데 시켜줬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사실 낙태 자체는 살인이잖아요. 이제 막 임신한 지 1개월 된 정도 뭐 낙태가 그 별로 큰 문제 아니어도 계셨는데 이제 거의 9개월 되면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그래 뭐 옛날에 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자들이 찾으면 낙태를 시켜주고 낙태해주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낙태는 엄연한 살인이니까 자기 죄가 너무 큰 거예요. 특히 처녀들이 강간당하거나 실수 저지르고 임신했을 때 거의 자기를 찾아온대요. 그러면 거의 아무 일 없이 그냥 낙태를 시켜줬는데 이제 이 여자가 믿음으로 가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가 없다. 난 이런 죄를 지었다. 근데 이제 저희 집회와 복음을 듣고 저를 찾아와서 최소한 자기가 죽인 한 300여 명이 될 건데 다른 사람 죄는 다 씻어질 것 같은데 자기는 300명 그 갓난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빚도 못 보고 죽음으로 버린 그 악한 더러운 죄를 어떻게 사함받겠나?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크지만 그 이런 더러운 죄는 안 씻어질 거야 하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아주머니 죄를 많이 지었네요. 그냥 지옥 가세요. 예수 믿지 말고 그러면 됩니다. 편하게. 근데 내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장세를 생각해 보면 그 자는 그냥 뱃속에 있는 애기, 임신된 애기를 수백 명을 죽여서 죄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죄를 씻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대답해 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부인에게도 아주머니 날 보고 이야기하라 하면 아주머니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죄도 씻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씀은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많은 사람, 그 여자 부인으로 사람을 살인을 했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나는 죄가 많아. 내 죄는 안 씻어질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그 죄도 사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로 말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죄도 눈처럼 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말은 그렇지만 많은 내 죄를 씻다고 하지만 내 죄는 안 사해졌을 거야. 내 죄는 그냥 많을 거야. 내가 죄를 한둘 지어야지. 사람 한두 명 죽여야지. 이런 죄는 안 될 거야. 그런 막 마음 안에서 갈등을 갖다가 성경을 펴서 딱 볼 때 안 씻어졌다는 건 내 생각에 불과한 거. 이거는 정확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 말씀에는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게 확인되고 그걸 믿을 때 그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죄가 안 씻어졌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여자는 죄를 짓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더럽고 추한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생각은 틀렸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그런데 그 여자는 마음 안에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과정이 그 여자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여자 삶을 살 때 자기 속에 일어난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죄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자기 마음 안에 자기를 믿는 생각이 다 무너졌고 그건 썰머에 틀린 거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전 그때부터 마음 안에서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개로 싸움을 벌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길 영향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음의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자연적으로 내 생각보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봐 나는 죄인인데 난 죄가 많은 더러운 사람인데 성경 말씀 나를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누가 뭐라 했겠어 내 다리는 말랐는데 걷지 못하는데 하는 게 병자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이 병자 마음에 아닌데 나는 못 걸어가는데 내 다리는 다 말랐는데 저는 이 날부터 안 됐는데 안 됐어 나는 못 걸어 그 생각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생각을 딱 막아버려 마음 안에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 병자는 자기가 옛날에 걸어보려도 안 됐고 걸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니까 확실하게 자기가 못 걷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걸어가는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해 그 생각에 막는데 이 병자 마음에 다시 생각을 하기를 그래 내가 걸어가지 못한 건 사실이야. 지금까지 난 내 생각을 따라 살았어.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아왔던 결과가 뭐냐? 내가 38년 된 병자로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나를 치료하려고 애쓰다가 아버지가 나를 고치려고 얻고 병원 저원 다니다가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어머니 세상 떠나 동생까지 이제 떠나지고 내가 혼자 이렇게 비참한 사는데 지금까지 난 내 생각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야? 병들고 비참하고 굶주리고 거지가 되고 이렇게 비참한데 이 세상에 나만큼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고 내 생각을 믿고 사는 결과 다 망했는데도 지금도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있구나.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따라 다 많은 삶을 산다고 해서 아무 나에게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는데 저분 예수님 저분은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난 걸어갈 수 없는데 걸어가라고 하시네. 난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갈 수도 알고 걸어가라고 하셔. 자 그럼 내가 병이 되고 38년 됐는데 수십 년 동안은 병 안에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내가 내 생각의 결과 산 결과 이렇게 비참한데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내 생각을 믿고 사네. 아직 내 생각 그대로 따라가네. 이 생각은 나를 망하게 한 생각인데 나를 병들게 한 생각인데 이 생각은 나를 건져주지 못하는 생각인데 나를 비참하게 만든 왜 내가 아직까지 이 잘못된 생각을 따라 살았을까? 그래 어차피 망한 건데 저분 예수님 저분의 말씀 한번 따라보자.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내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는데 내 생각을 살아온 결과 이렇게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싶다. 오늘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내 생각 버리고 저 예수님 말씀 한번 따라보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재밌는 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누구시든지 간에 이 병자가 결정한 결정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 잘 살게 하려고 하고 자기를 성공하게 하려고 애써왔던 자기 생각, 그 생각을 따로 그 생각 결과가 병들고 비참하고 이런데, 난 틀리더라도 이제 내 생각 따져 예수님 생각 한번 따라가 보자. 여러분 생각하면 반드시 그 결론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병자마 나는 걸어갈 수 없어. 다리가 마른 건 사실이야. 그래 다리가 마른 건 사실인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 저분은 내가 다리 마른 거 알고 걸어갈 수 없는 거 알면서도 걸어가라고 하셨어. 난 지금 아무 말도 내 말만 따라 내 생각 따라 살았는데 그러니까 비참해졌는데 나 이제 오늘 저분의 말을 들을 거야. 나 안 믿을 거야. 내 생각 안 따라갈 거야. 나 저분 따라갈 거야. 병자 마음에 그런 변화가 왔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냥 이야기면 단순한 얘기면 간단 명료하게 뭐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에는 세상 문학 전집하고 다른 것이 문학에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표현 그런 걸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성경은 감정이란 건 다 걸러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못 걷고 있다가 걸어가 뛰어갔다 얼마나 감정이 좋았겠어. 막 경을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어찔 줄 몰라. 그렇겠지, 그죠? 근데 감정 한마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라. 너무너무 냉정하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저 뭐야?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예수 나오 나사에 나오느라 하니까 막 나사로가 엄마 저 나사로가 우리 엄마 나사로 막 그 많은 감정 막 놀란 건 너무 많겠지 그죠? 한마디도 안 나와. 어떻게 냉정해도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정말 성경 당자가 돌아와서 막 잔치 기뻐할 때만 그냥 기뻐했더라. 성경에는 감정 자체를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뭡니까? 음악을 듣거나 문학을 읽거나 하면은 우리 마음에 막 감정이 동하면서 재미가 있고 막 그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너무너무 뻣뻣하고 내용 그대로만 돼 있어 감정이 안 들었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서 그 성경에 있는 그 마음의 감정을 느끼면 너무 행복합니다. 남한 장군이 문둔병 들었다 이제 3월에 문제 나 돌아왔잖아 그죠? 그냥 돌아왔더라 그래요. 그래 막 저는 그런 이야기 때 막 남한 장군이 이야기 그때 감정을 좀 넣어서 이야기해요. 막 수레가 막 밖에 돌아간다 뛰어내리면서 여보 나 다 났어 울고 끌어안고 막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막 근데 그런 거 싹 빼놨어. 왜 감정 가지고 썩지 말라고 결정할 때 감정을 결정하지 마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께 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제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렇거든. 그 감정 손끝만큼 감정은 고물도 안 묻혔어요. 알겠습니까? 인절미 떡할 때 고물이 있어야 맛있지 그죠? 인절미 고물 안 하면 맛없잖아 그죠? 그리고 찐빵은 안고 있어요 그죠? 그처럼 그 딱 빼고 그대로 사실인데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았는데 자기 판단을 따라 사는 38년 동안 병들고 고통스럽고 죄짓고 더럽고 악한데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내 감정을 믿고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믿고 살았구나. 38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감정을 내 판단을 믿지 말고 저분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생전 처음으로 38년 되냐. 몇 살 때부터 병이 드는지 모르겠지만은 병든 지 38년 됐으니까 10살 때 저 병이 들어서 나이가 48일 거고 20살 때 병들어서 나이가 얼마요? 58이요. 그렇죠?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잘못된 내 판단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판단을 버리고 나하고 안 맞는 이야기지만 예수님 저분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들어보자. 그 마음이 바뀌면서 저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보자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상상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이제 가서 진짜 건강해졌으니까 친구들도 사귀고 직장도 얻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그리고 예쁜 아가씨 만나 결혼도 하고. 그렇죠? 결혼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겠지.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병자 자기가 판단한 생각, 자기 결정, 자기 본 거 다 버린 거예요. 그다 이제 요한복음 이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9장에가 눈먼 소경이 나오는데 이 눈먼 소경은 한 번도 자기 결정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 결정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눈먼 소경은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앞을 안 보이니까 자기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 눈을 어둡지 않은 자기가 보고 느끼 좋은 거 이게 오라 난 이게 좋아 난 이런 무늬가 예뻐 난 이 집이 더 멋있어 난 그런 판단이 있는데 앞을 안 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 판단력이 없으니까 예수님 신랑모자가 씻어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나쁘게 얘기해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좋은 분이 좋게 얘기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나쁜 사람이 나쁘게 해서 지금까지 어려움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만난 저부터 예수님의 이끌림 받으니까 눈이 떠여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읽으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를 받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은 뒤에 5장에서 병이 낫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속에 이런저런 병이 있어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병이 다 나았는 38년 된 병자 병이 나았는데 6장에 들어가서는 예수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어떤 삶을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병이 들리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양식이 모자거나 떡이 뭐 이럴 때 그 부분도 주님이 도와주신다 하고 이제 6장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5천명이 광야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미리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사이 사람 먹게 하겠냐고 빌립에게 물었어요. 빌립은 말해 각 사람 조금밖에 하지 200대는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면 주여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것이 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이 냄새만 맡으면 보리떡 다 따라 없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 이제 빌립의 눈에는 아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도 좀 잘 뽑지. 그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 아이고 저렇게 계산 못하는 사람. 나는 다 계산 잘해. 200대는 뜻까지 좀 부족할 것 같아. 300대는 여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약 200대나랑 같이 사서 해도 되는데 지금 어디가 200대나 떡을 사지?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도 하시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불가능한 일도 이루시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하신다면 보리떡 다섯 개로도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적은 믿음이 안드레에게 싹이 텄어요. 그래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벌떡 따서 물고기 두 마리 예수님이나 잡수고 마세요고 막 그래야 하는데 안드레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 벌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5천 명이 되는 사람에게 먹일 수 주님이 먹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게 너무 놀라워요. 제가 구원을 받고 서울에 처음 교회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북교회를 개척해야 하는데 돈이 한 200만 원이 필요했어요. 모자랐어요. 요즘 200만 원 그러면 참 그때 보면 뭐 큰 문제 아니에요. 요즘은 그때는 뭐 2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천안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거기도 저는 한 100여만 원 돈이 필요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서울에 가서 우리 전임 목사님 있던 데가 반지하로 된 집에 사는데 우리가 가서 가자마자 이제 주인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더니 하는 이야기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이 집에 있고 싶으냐 나가고 싶으냐 묻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참 좋고 그래서 여기 있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계약 다시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래 지냈어요. 난 석 달쯤 지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보내더니 부르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 우리가 사모님 이야기해서 그냥 있기로 안 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온 형제라는 형제가 와서 아 우리 목사님 지하실에 있는 거 안 된다고 나가야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갔대요. 그게 누구야? 지가 뭐 방 얻어주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때 저들이 이제 엄마 아파트를 봤는데 전에 이제 겨울에 봤을 때는 우리가 들어갈 돈이 굉장히 쌌는데 봄이 되니까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것도 무지무지한 돈이 필요한데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그 당시 오창민 목사님이 한양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내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면회를 갔어요. 병원에는 우리 처형이 그 보고과 과장으로 있어가지고 보정인이 돼서 이제 입원이 됐는데 이제 오참여 목사님을 만나고 가면서 처형을 잠깐 만나 이야기를 했어요. 한양대학병원은 매주 수요일마다 병원비를 정산해야 돼요. 내 생각에 병원비가 많이 밀렸겠다 생각을 했어요. 처형 보고 이야기하다 우리 참 병원비 좀 내야 하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처형이 하는 말이 돈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웃으니까 돈이 있으면 좀 내면 좋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 없어도 내야죠. 그 나오면서 병원비, 천안교회, 우리 아파트 이사하는 거, 그리고 성북교회 개척하는 내가 한 적어도 그때 돈으로 한 5,600만 원 돈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우리 사정에는 벅찬 거예요. 나는 그냥 웃으며 처형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요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큰 돈 좀 쓰라고 자꾸 일을 만드시는데 이제는 큰 돈을 좀 써봐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한양대병원 나오는데 내가 자꾸 내서 그게 되뇌게 되지는 거예요. 되뇌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큰 돈을 써야 일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였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이사를 엄마 아파트로 가기로 이제 이사를 하고 집을 계약을 했는데 돈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제주도에 집회라로 가는데 제 아내가 나를 보고 제주 갔다 올 때는 다 이사해 놓을 테니까 아파트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이제 뭐 아파트로 오는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 많은 돈을 내가 있으면서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 집회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 아파트로 왔는데 아파트 형제 하면 내가 오는 걸 알고 이제 자매들이 와서 이제 이사해 놓고 청소하고 음식 밥상을 다 차려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을 맡은 형제가 전충렬 형제인데 딴 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됐을까? 그 만은 어떻게 됐을까? 당장 정춘호 형제 좀 이리 와봐요. 왔어요. 전 형제 이거 아파트 돈하고 이 모든 게 다 해결됐냐고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다 됐습니다. 지금도 그건 얘기 안 해줘요. 지금도 도둑질에다 넣는지 그럴 리 없죠. 저는 이제 도둑질 못해 보니까 도둑질도 한번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제 어떨 땐 참 막 하나님 뜨거운 적이 많아요. 가슴 막 중심이 참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했었는데 딱 부딪히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셔. 어떨 때는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돈이 이 정도 필요한데 어떡하지 막 끊었는데 해가 뜨면 다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바다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는 꿈에 사닥다 천사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저 천사 뭐하러 올라가지? 내려오긴 뭐하러 내려오지? 근데 예수님은 저희 천사 된 날마다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죄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 있어요. 저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뵙는데 내 천사가 매일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막 돈 때문에 어려 잠이 안 오고 막 그래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그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를 받고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낳았고 6장에 우리가 먹는 빵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미리 예수님 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모자라 어려워. 특별히 이번에 스프링필드 그거 우리가 사기 전에 목사님들이 11만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들 최고 목회자 과정 한 달씩 교육을 시킬 때 1,000명씩 교육을 시키면 1년이 12달인데 여름 한 달, 겨울 한 달 수양하게 하고 10달 동안 하면은 10,000명을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10년이 걸려야지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10,000명도 모자라는데 지난해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제주도 땅이 너무 좋아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이제 땅을 한 4,500만 원짜리를 받는 4,500평을 받는데 평당 1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45억쯤 되는데 그걸 사가지고 우리가 3,000평을 쓰고 나머지 1,500평 이렇게 길을 잘려고 해가 좀 많이 받으면 돈 좀 남겠다 이제 그런 계산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그 건물을 짓는데 1,000명이 먹고 자고 할 걸 하려고 공부할 것을 계산하면 적어도 한 70억은 있어야 지을 수 있어서 한 100억이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해야 하는데 보니까 스프링필드에서 그 학교가 우리한테 30억에 사라고 그래. 전에, 얼마 전에는 80억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5억만 깎아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25억 주려고 하니까 그쪽에 생각하다가 우리 외엔 살 사람이 없다고 이제 그걸 우리 가 샀는데 실제로는 100억을 줘도 사기 어려운 건물인데 또 안에 그 25억을 살 수 있는 돈을 다 주신 거예요. 정확히 돈은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형제자매들이 스프링필드 이제 내부 수리하고 그걸 가구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헌금을 좀 하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 주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 죄를 사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구원을 받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병이 나는 일을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해소하시는 우리의 각가지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부족한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시든지 간에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죄를 사신 것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주님 내 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대로 내가 나았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참 많았는데도 그때마다 주님께 정확하게 나의 필요를 도우시고 하는 게 요한복음 6장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대충 제사 하나 받고 그걸 끝나버리면 손해는 무시무지하게 보는 거예요. 제사를 받고 난 여러분 병이 있을 때 그 병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 했을 때 아주 낫게만 담대하게 믿음을 내 병이 나았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주님이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장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벌써 무리가 오는 걸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우리 배고프기 전에 우리 배고플 걸 아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희들이 베냉에 선교센터를 지었고요. 잠비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에스와티니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몇몇 나라에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또 이제 정부에서 우리에게 땅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 베냉의 건물을 지으면서 그게 뭐 1억 드는 게 아니고 적어도 15억에서 한 20억 가까이 드는 돈인데 처음에 이제 기초 놓는 일을 노정남 목사가 했는데 조금 잘못했어요. 돈이 조금 더 들었어요. 네, 노정남 목사를 불러서 노 목사 돈 좀 아껴야 한다. 응? 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노정남 목사가 베냉이 해변한지 막 물 겨울 정도로 알뜰하게 했어요. 다른 전부 다 공사비가 10억에 거의 마무리가 된 거예요. 노정남 목사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잠비아 공사를 하는데 그 필요한 돈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때 어떨 때는 가면 지역회 집회를 하면 전에 뭐 여비 안 주고 왔는데 여비를 그때는 또 많이 줘요. 막 받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 공사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막 이끌어가는 걸 봐요. 이번에 우리가 독일에 큰 빌딩을 샀는데 한국에 좀 도와주긴 했지만 뒤가 좀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는 은행 이자가 싸서 한국에서 빚을 내 은행 이자를 내가 줬는데 그 6억을 우리가 내줬어요. 독일 교회 가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갚아주려고 얘기를 해가지고 와서 이래서 이제 한 4억 정도를 우리가 갚게 됐는데 독일 교회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돈이 마련되는 과정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스프링필러에 일하는 일이나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교회가 1년 동안에 수백억을 써요. 수백억을. 전 세계에 수많은 데 건물 짓고 뭐 행사하고 이런 데 수백억을 쓰는데 막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교회 목회자 돈 아끼고 사랑 교회 사랑하고 형제함이 있는 거 다 드리고 진짜 이 돈이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탁탁 맞춰주는 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은 우리 교회 재정에 거의 많은 돈을 비행기 기름값으로 날아가는데 1년에 목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떨 땐 아까워 기름값, 비행기 값이 비싸서 물론 내가 내는 거 아니지만 적게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도 이 목사들이 가서 일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고만 가라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내 혼자 막 뛰다며 했을 때는 비행기표 값도 많이 안 들기도 하지만 일 별로 그런데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기쁜 소식 선교회는 부자다 그래요. 누가 봐도 부자처럼 일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도 돈 쓸 일을 쫙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물질을 드는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성도들에 복을 주는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의 먹을 음식을 우리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는 건 너무 감사해요. 서울시에서 우리 교회에 가까운 데다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140명이 그 아파트에 당첨돼 들어가서 왜? 우리 교회는 막 박옥수 목사님 이야기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애기 많이 낳아가지고 아파트에 뭐 애기 둘 놈은 1순위고 셋 놈은 0순위라 하더라고요. 그래 다 당첨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서울 그래도 강남에다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거의 몇 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어요. 좋은 게 주차장이 아파트 사는 거죠. 뭐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걸어 다니니까 그 사람들 다 승용차 타고 왔으면 교회 주차장 차를 다섯 개 놔도 안 되는데 지금도 물론 협소해서 제가 지하실 팔려고 이제 구청하고 또 싸우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처럼 좁은 분이 아니고 약한 분이 아니고 모자란 분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더 일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구원 안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 안 받고 돌아가는 가는 건 자유롭게 가는데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가게 될 때 내가 그때 한밤교회 갔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조금만 더 해서 믿었으면 구원받고 오면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못했던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괴로워야겠죠. 그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병이 있으면 그냥 막 병원에만 찾아다니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병을 고치는 걸 봤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병 어떤 병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달려 나갈 때 예수님 못 고칠 병이 없는데 자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너희 병을 고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에서 병이 났고 6장에 가더니 우리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도 믿고 우리의 필요한 걸 도우시는 그 예수님도 믿으십시오. 이런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들도 가난할 때 있고 돈이 없어 막 가슴 졸여본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려고 약속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 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세요. 여러분 생각 믿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께 너무 복되고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귀하신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는 분인데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에 그걸 공급받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했는데 죄사함만 받고 가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사함은 못 받아도 불쌍하지만 제사함 받고도 병을 나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불쌍한데 우리 모두 예수님 주신 복을 받아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